1절에서 3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208면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임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예배가 회복되어 성수주일하며 사는 믿음의 자녀되게 도와주옵소서. 무명으로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주께서 들으시고 반드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술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깨어서 기도하셨나요? 예, 찔리는 분이 계시죠?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깨어서 기도합시다. 아마 이제 여러분들은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마 조금은 아실 겁니다. 이 안디옥 교회를 세운 사람은 누군지 모릅니다. 이 이름 없는 몇몇의 성도들이 이 안디옥에서 헬라인들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했는데 그들도 예수님을 영접하는 믿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소문이 너무나 놀라워서 이방인들도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소문이 예루살렘 교회에 퍼지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누구를 파송을 합니까? 아무도 모르세요. 바나바를 죄송합니다. 원래 말씀 잘 안 하시죠? 바나바를 파송을 합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안디옥에 와서 보니까 정말로 이방인들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졌어요. 누군지는 모르지만은 일단 성경에는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유대 기독교인들처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혼자 힘으로는 조금 달리기 때문에 부족해서 다소로 찾아가서 지금 사역지가 없는 사울을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사울과 더불어서 1년간 안디옥 교회에 있으면서 큰 무리를 가르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안디옥에서 처음 들었죠. 이 말씀은 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전했을 때에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으로 받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았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그리스도를 닮았다 그 말씀이죠. 그리스도를 닮은 이 사람들이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예루살렘 교회에 큰 흉년이 들었다는 소문을 듣고 그들에게 부조를 보냅니다. 각기 힘 받는 대로 이렇게 물질을 모아가지고 바나바와 바울의 손에 들려서 예루살렘 교회로 그 부조를 모아가지고 보내죠. 그래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그 부조를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로 찾아갑니다. 얼마나 가슴이 뿌듯했겠습니까? 그동안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늘 이렇게 받기만 했었는데 이제는 이 이방인의 교회가 독립을 해서 일어서서 예루살렘 교회를 물질적으로 도울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거기 목회자가 바나바와 바울이라는 것, 이 두 분이요 너무 마음이 뿌듯해서 부조를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로 올라갔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가서 거기에서 기가 막힌 일을 목도를 하게 되죠. 그게 바로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부조를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로 갔는데요. 이제 거기에서 야고보 사도가 헤롯의 칼에 의해서 죽습니다. 그리고 기둥과 같은 이 베드로를 또 죽이기 위해서 감옥에 가두는 것을 봅니다. 위기의 순간인데요. 이 교회가 위기를 당했을 때 예루살렘 교회, 이 신약 교회의 시초 아닙니까? 그 시초인 그 교회가 지금까지는 사도들은 손을 대지 않았었는데 이제는 사탄의 사도까지 손을 대면서 야고보 사도, 요한의 형이었던 야고보 사도를 죽입니다. 베드로 사도도 무력하게 끌려가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위기죠. 이 위기의 순간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해결을 하는지 이 바나바와 바울은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왔습니다.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로 인해서 천사를 보내어서 베드로를 기적적으로 구출을 해냅니다. 그리고 야고보 사도를 죽인 헤롯은요, 결국 벌레가 먹어서 그 헤롯이 죽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흥황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 보고 난 다음에 이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로 돌아갑니다. 바로 그 말씀이 사도행전 12장 마지막 2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나바와 사울이 부주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12장에 일어난 모든 사건을 다 목도하고 마지막 이제 25절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헤롯이 야고보를 죽였고 베드로도 죽이려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교회의 위기의 순간에 그 승승장구하던 예루살렘 교회가, 그 어떤 핍박에도 일어서 있던 그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가 죽는 이런 위기의 순간, 그때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하는지를 이들은 분명히 보고 왔죠. 12장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미 사도 한 분을 잃었습니다. 야고보 사도를 잃었죠. 이제 베드로 사도까지 이를 위기에 처했으니까 이들이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그래서 가정교회들로 다 모여가지고 밤새워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베드로 사도 살려주십시오. 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는 그 모습을 바나바와 바울이 보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한수 배운 것이, 교회가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참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셔서 결국에는 핍박자 헤롯을 하나님께서 죽이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교회를 대적하는 사탄의 그 세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치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똑바로 두 눈으로 그걸 보고 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의 합심 기도가 그 위기의 순간을 이겨내는 비결이었습니다. 바나바와 이 바울의 마음에는 비록 핍박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 이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 주먹을 불끈쥐고 우리 교회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우리 안디옥 교회도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하는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돌아갔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위기의 순간이라 할지라도 합심해서 기도하는 교회를 지키신다라는 것을 안디옥 교회에 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도 더 열심히 기도하고 믿음 생활을 하자고 이곳에서 그랬을 때 안디옥 교회 이방인의 성도들이요, 얼마나 많은 도전을 받았겠습니까? 야,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역사하시는구나. 베드로 사도를 감옥에서 문도 열지 않고 그냥 탈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교회를 핍박하던 헤롯은 하나님께서 죽이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교회를 특별하게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이것을 이 이방인의 교회들이, 교회가 보면서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읽은 오늘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안디옥 교회의 상황인데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 니게르를 하는 시몬, 구레네 사람 루디오, 분봉왕 헤롯의 첫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여러분 딱 보아도 다양한 계통의 사람들이 모여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는요 바나바입니다. 그리고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 니게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니그로라고 하는 그 말의 어원이죠. 그러니까 흑인을 말합니다. 시므온은 그러니까 흑인입니다. 그리고 구레네 사람 루디오, 구레네는요 아프리카 북쪽에 있는 나라죠. 그러니까 아마도 이 사람도 루디오도 흑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라고 했는데요, 이 사람은 사탄의 할수인 노릇을 하고 있는 헤롯 왕, 그 헤롯 왕과 어린 시절을 함께 살았거나 아니면은 한 어머니 밑에서 젖을 먹고 자란 사이. 그러니까 어릴 때는 함께 토닥거리면서 장난을 치면서 뒹굴면서 자라났던 그런 사이죠. 젖을 먹고 있을 그때는 잘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라고 난 뒤에는요 완전히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교회를 핍박하다가 죽임을 당했고 또 한 사람은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 있습니다. 출발은 같았습니다. 같은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랐습니다. 아마 그 이 마나엔의 어머니가 자신의 젖을 헤롯 왕에게, 헤롯에게도 물려주었을 것이다. 그렇게 학자들은 봅니다. 출발은 같았는데요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은 우리가 젖먹이 아이들을 보면서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신앙이 함께 들어갈 수 있도록, 함께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교회에 사울이 있었죠. 이들이 바로 이방인의 교회,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입니다. 인종도 다릅니다. 흑인도 있습니다. 그리고 헤롯의 첫동생 마나엔은 아마 권력자였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한 마음을 가지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백인도 모이고 황인종도 모이고 흑인도 모여서 하나로 만드는 것, 원래는 하나였죠. 언어가 하나였습니다. 언어가 하나였기 때문에 다 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언어가 나뉘어지면서 여러 민족으로 나뉘어졌습니다. 근데 그 나뉘어진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금 하나가 되도록 만드는 장소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교회는 아버지, 어머니, 그다음 시어머니, 고부, 뭐 고부 간의 관계, 사장과 또 종업은 다 각기 다양하지만 마음은 하나가 되도록 하는 이것이 진짜 교회라는 것이죠. 교회는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정상입니다. 마음이 분리가 되는 것, 이것은 사탄이 의도하는 바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혹시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아니하도록 일한 것이 있으면요, 우리가 빨리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셔야 돼요. 각기 다양한 사람들이 마음을 하나로 모을 때에 그곳에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내가 다 들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두 사람. 두 사람도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이 결단코 쉽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합심인데요. 다양성 속에 하나. 이걸 우리 교회가 반드시 이루어 나가야 되고, 지금 힘을 잃어가고 있는 한국 교회가 반드시 회복을 해야 되는 것이, 다시금 일어서기 위해서는 회복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인종도 달랐고 안디옥 지역에 토박이도 없었고 지도자 중에 바나바는 부유한 집안 출신이고 또 두 사람은 아프리카 출신이고 또 권력자도 있고 바울은 아주 엄격한 바리새파 사람이었죠. 근데 이들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들이 하나가 되었겠습니까? 이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의 직분을 보면요, 선지자와 교사 이렇게 되어져 있죠. 선지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받아가지고 대언을 해주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이 다 완료가 안 되었으니까, 완성이 안 되었으니까 이런 분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교사들, 이 두 직분의 공통점은요,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양육하는 것이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의 중점 사역은요,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이러한 사역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지금 순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그랬죠.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배우고 지켰더니 그리스도인이라 이런 말도 자연스럽게 듣게 된 것입니다. 근데 2절 말씀을 보면요, 이 다양한 사람들이 2절 말씀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이러한 말이 나옵니다. 가르치기를 힘쓰는 교회들은요, 약간의 약점이 하나 있는데, 가르치고 양육하고 교육하는 것에 집중하는 교회는요, 기도와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반응을 하는 이러한 약점들이 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우리 13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교회에 성령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언제 들려왔냐 하면은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이 주를 섬겨라는 이 말은요, 예배드린다 이런 의미도 지금 가지고 있고, 또 교회를 봉사한다, 섬긴다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안디옥 교회는 주님을 섬기면서 정말로 기도도 뜨겁게 하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배워온 것이죠, 정말로 뜨겁게 기도하면서 또 성령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는 그러한 교회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은요, 예루살렘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하면서 그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을 어떻게 이겨내는지를 보았습니다. 합심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교회를 보호해 주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안디옥 교회도 도전을 받아서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와서 이들이 그렇게 힘썼던 것 같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그들은 금식까지 하면서 같이 합하여서 기도를 했었습니다. 사실 초대 교회 역사는요, 교회의 합심 기도를 빼버리면은 그 교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교회는 아마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말씀에 보면은 120명이 다락방에 모여서 마음을 합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2장에서는요,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중에 오순절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장에서는요,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나온 이 베드로와 요한을 가운데에 두고 성도들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합심해서 기도드리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막 땅이 진동을 하는 역사가 있었죠.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6장에서는요, 예루살렘 교회에 일곱 집사를 세우고 난 다음에 사도들은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사도행전 12장에서는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했었죠. 그리고 13장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안디옥 교회도 하나가 되어서 금식 기도하면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또 이 다양한 지체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요, 합심해서 기도하는 이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교회로 하여금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음을 하나로 해서 기도하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교회입니다. 교회 일을 하느라고 막 뛰어다닐 때요, 자꾸만 요란한 소리가 나면은 마음속에서 서로 미워하고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하는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날 경우에는요, 다 내려놓는 것이 좋습니다. 하면 할수록 문제는 더 커지게 되어 있어요. 조용히 그 자리에 앉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는 그곳에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을 때는요, 사탄이 역사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합심해서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일해 나가시는 것을 보았는데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에서도 이들이 합심해서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합심 기도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하는 아주 강력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장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보십시오. 13장 2절 말씀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이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한 겁니다. 그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성령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르보건대 성령께서는요 합심하여 기도하는 그 현장에 임재해 계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다란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은 교회의 생명입니다. 교회가 합심해서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기도하는 걸 잊어버리면요, 그걸 잊어버리면 교회는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기도의 응답도 없죠. 그래서 기도의 이 기독교의 모든 것은 성령에서 시작을 해서 성령으로 진행을 하다가 성령으로 마쳐야 됩니다. 사람들은 실력도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는 예수를 믿는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재력도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외모도 갖추면 좋다고 그러죠. 문제는 그것이 아닙니다. 어느 시대나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은요, 성령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령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사용을 하셨고 그들을 통하여서 열매를 맺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다섯 명의 지도자, 이 사람들은요, 합심하여서 기도하는 성령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 순종한 사람들이죠. 한 시대에 쓰임받은 사람들은 다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이나 모세나 다윗이나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모든 사람들 다 모든 사람들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들은 전부 다 한 번도 예외가 없이 성령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농부이든지 어부이든지 여자이든지 남자이든지 왕이든지 종이든지 권력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성령의 사람이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건들은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뭐가 문제냐? 성령의 사람이냐 아니냐,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령의 사람입니까?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과연 성령의 사람인가?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고 있는 사람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스가랴 4장 6절 말씀, 다 아시는 말씀이겠지만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따라서 합니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다른 건 없다는 말입니다. 재물 믿다가 재물과 함께 망할 수 있습니다. 건강 믿고 있다가 건강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영으로만, 오직 나의 영으로만. 베드로는 어부였지만은 성령의 사람이 되었을 때 사람 낳은 어부가 되어서 많은 사람을 구원했습니다. 도망간 모세가 성령의 손에 사로잡히니까 민족을 구원했죠. 미디안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숨어서 타작을 하고 있던 기드온은요, 성령에게 사로잡히니까 300명을 이끌고 13만 5천 명을 대적해서 전멸시키는 엄청난 일을 이루어내었습니다. 이것이 어찌 사람이 한 것이겠습니까? 성령께서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사용하시면은 바울과 같이 바울과 같은 사람도 세워서 전 세계 복음 사역을 하도록 그 살인자였던 사도 바울도 그렇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미 내 안에 성령께서 와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는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알아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분 안에 성령이 와 계신다면요, 그 성령을 이렇게 세우셔야 돼요. 그 성령을 성령이 부릴 듯이 일어날 수 있도록 순종을 해야 됩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 줄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 이번에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강의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이렇게 만드시고 그 안에 성령을 불어넣으셨죠. 그래서 살아있는 영, 생명이 되었습니다. 이 아담은요, 그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들려오시는 그분의 음성이 하나님인 줄도 알 수 있죠. 교통이 가능합니다. 이 아담은요, 에덴 동산에서 아름다운 그 자연을 보면서 자연적으로 감탄을 합니다. 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신 것이라고 막 감탄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여러분 눈앞에 펼쳐져 있는 그 자연을 바라보면서, 자연, 그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나도 모르게 와, 하나님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그 속에 성령이 계시는 사람입니다. 그 안에 성령이 계시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이것이 하나님의 솜씨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걸 알게 되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찬송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들판에 나갔는데, 산에 나갔는데요, 바다에 나갔는데 그 웅장한 자연을 바라보면서 와, 하나님이라는 말이 여러분 가슴 속에서 감탄사로 나온다면요, 여러분 속에는 성령이 계시는 겁니다. 이런 자연 속으로 한번 나가보십시오. 자연 속에. 제가 우리 성도님들 버스를 타고요, 이렇게 가면서 산을 보면서 저 오른쪽에 한번 보시라고, 너무 아름답지 않냐고 그래도요 감탄을 할 줄 모르더라고요. 입을 열 줄을 몰라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우와, 이러면 얼마나 어색합니까? 그렇죠? 와, 자연스럽게 그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나오면은 그분 속에는 성령께서 지금 기뻐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 이것이 하나님의 솜씨구나.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다면요, 그렇다면은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 성령께서 내 속에서 일해 나가실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쓸데없는 것에 자꾸 취해서 살면 안 돼요. 여러분, 무엇에 취해서 살고 있습니까? 말씀이 자꾸 내 속에 채워져야 되는데 말씀을 자꾸만 사모하고 읽고 묵상하고 그것이 나의 설레임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여러분 성경 말씀을 한 10장 정도는 그래서 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좀 취해서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뭐에 취해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을 보고 무엇을 마음에 담고 취해 있는가에 따라서 그것에 대한 충만함이 될 것입니다. TV에 많이 취해 계시는 분들 계시죠? TV 보는 시간요, 절반만 줄이시고 말씀을 좀 읽고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진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 하나님이 나오게 될 겁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어느 날 새벽 예배를 마치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다 성들이 돌아갔는데 한 분 권사님이 이쪽 구석에, 우리 교회 아닙니다, 한 분 권사님이 이쪽 구석에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기도를 하다 잠깐 멈추었는데 그 권사님이 기도 소리가 들려와서 너무나도 애절하고 긴박하게, 하나님 살려주세요, 제발 좀 살려주세요, 그냥 그렇게 죽게 내버려 두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너무 불쌍해요, 좀 도와주세요. 그 목소리가요, 목사님 귀에 너무 애절하게 들려와서 목사님도 아멘, 아멘 하면서 그분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좀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목사님도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가 다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이 목사님이 그 권사님에게로 다가갔습니다. 권사님, 본의 아니게 권사님의 기도 소리를 들었는데요, 누구를 꼭 좀 살려달라고 그러던데 누굽니까? 그랬더니요, 권사님이 막 울먹이면서, 목사님 너무 불쌍해요. 꼭 살아나야 돼요. 목사님도 기도해 주세요. 그럼요,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누가 그렇게 위급합니까? 그랬더니요, 이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그 가을 동화에 나오는 은서 있잖아요. 그 은서가 죽으면 어떡해요? 살려주세요. 너무 불쌍해요. 성령에 취해서 살아야 되는데요, 엉뚱한 것에 취해가지고 마음을 그게 다 쏟아버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참 좋은 방법이요,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기도하는 것. 교회의 합심 기도가 이 시대에 교회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이번 주 월요일 날 목사님들을 이렇게 좀 많이 만났는데요. 식사를 하면서 목사님들의 대화의 핵심이, 주제가 한쪽으로 흘러갔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지금 교회가 다 힘들다라고 하는 것이, 교회가 너무 많이 힘들고, 이분들이 이구동성으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지금 교회는 유지만 해도 기적이다, 이런 표현을 쓸 정도로 교회가 힘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어렵습니다. 제가 그 말씀 들으면서요, 우리가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가질 수밖에 없도록 사회가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전도, 제가 이번에 우리 화요일날 일대일 양육반에서 말씀을 가르치면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전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목사님, 어렵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더 어렵다고 그래. 더 어렵다고. 맞습니다. 정말로 더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우리는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까지는 우리는 영혼 구원을 해야 되고, 주께서 그만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만하실 그때까지는 우리는 그것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해야 됩니다. 사회가 다 힘들다 그래도 해야 됩니다. 바나바와 사울을요, 성령께서 따로 세우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따로 세우라 그러면서 그들을 보내셨습니다. 어디로 보내셨냐 하면 영혼 구원하러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안 된다고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만하시는 그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까지는요, 우리는 이거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이건 무엇을 통해서 해야 됩니까? 교회의 합심 기도를 통해서 해야 돼요. 이것 되지 않으면 못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편지를 이렇게 가끔 보내오는데요, 이번에도 우리 김장섭 선교사님 선교 편지를 아제르바이잔에서 보내왔습니다. 여러가지 상황들을 말씀을 하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의 기도가요, 그분들에게 너무 절실한 겁니다. 교회가 합심해서 드리는 그 기도가 있어야만이 교회에도 전도가 일어나고 선교지에도 영혼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합심한 그 교회의 기도, 그 기도의 소리는 성령께서 일해 나가실 수 있도록 하는 도구라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저녁에 이곳에만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을 합심해서 기도하심으로 이곳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많은 영혼들이 주님에게로 돌아오는 것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